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1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에 참석한 한국 측 방북단이 사흘 일정을 마치고 6일 귀환했습니다. 조명균 한국 통일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씨 등이 포함된 방북단 일행은 지난 4일 정부 수송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로 평양에 갔습니다. 첫날 과학기술 전당을 참관하고 평양 대극장에서 환영 공연을 관람한 후 인민문화궁전에서 환영 만찬을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인민문화궁전에서 민족통일대회 공식 행사를 진행하고 이 자리에서 14선언 11주년 민족통일대회 공동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집단 체조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방북단은 당초 이날 오전 11시께 평양 순안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25호 태풍 콩레이가 북상하면서 귀환 일정이 늦춰졌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선 부상이 이틀간 방중 일정을 마치고 6일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합니다. 최 부상은 러시아 외무차관과 회담에 이어서 중국 외무차관을 포함한 3자 회담에 잇따라 참석할 예정이라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타스통신에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선희 부상은 7일 방북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는 만나지 않게 됐습니다. 최 부상은 러시아 중국 측과 접촉을 통해 제재 완화 요구 등을 포함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의 지지를 굳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안에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출신인 인터폴 국제형사경찰기구 수장이 중국으로 귀국한 뒤에 일주일째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5일 AP통신과 BBC 방송을 비롯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리옹 경찰은 멍흥웨이 인터폴 총재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최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멍 총재는 지난달 29일 중국 출장을 간다면서 리옹에 있는 인터폴 본부 인근의 자택을 나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초기 수사를 벌였지만 멍 총재는 이날까지 7일 동안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신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멍 총재가 중국 공항에 내리자마자 어딘가로 끌려갔으며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인터폴은 멍 총재의 실종 관련 보도를 확인했지만 이 문제는 프랑스와 중국 당국이 다룰 사안으로 이에 관해서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와 공안부는 아직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실태를 점검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을 허용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IAEA 측은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전문가들을 후쿠시마 현지에 보내 조사할 계획이라고 5일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가 난 뒤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 건물 주변에는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오염된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 오염수는 외부에서 들어온 물과 섞이며 양이 크게 늘어서 현재 94만 톤에 이릅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를 거대한 물탱크에 넣어서 원전 주변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 측은 이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에는 안전하지 못하다고 보지만 일본 당국은 방출 허용 방침을 밝혔다고 6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전날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 진행 상황을 둘러본 후쿠다 도요시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장은 과학적으로는 재정화하거나 희석률을 높이는 것에 큰 의미가 없다면서 규제 당국으로서 재정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6일 오후 한반도를 뻗어나가서 일본 북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곧이어 생생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저는 장량입니다. 지구 표면과 해수면 온도를 올리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것이 메탄 가스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소가 저푸른 초원위에 풀을 뜯고 있는 소가 내뿜는 이 방귀나 트림에서 다량의 메탄가스가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소가 방귀를 끼거나 트림을 할 때 나오는 메탄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 가운데 하나란 말인데요. 미국의 한 기업이 소가 가스를 내뿜을 때 나오는 메탄가스를 크게 줄이는 방법을 연구한 자료를 근거로 이를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바로 해초를 소의 사료로 주면 된다는군요. 이 캘리포니아 주립대 연구진이 이 바다고리풀이라는 해초의 투입량에 따라서 메탄가스의 배출이 최소 24%에서 최대로는 58%까지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사료에 소량을 투입했을 뿐인데도 효과가 컸다고 합니다. 해초를 사료 성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축산 농가에 충분한 양을 공급할 수 있는지가 최대의 관건이라는데요. 이 바다고리 풀은요, 세계 도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해초지만 상업적으로 재배되진 않고 있는 상태라서 이게 상용화가 되면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그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2년 안에 해초의 상업적 재배에 나설 수 있을 거란 전망도 있지만 충분한 양을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은 과제라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인류의 과제인 이 지구온난화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소식에 업계나 학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 알아보겠습니다. 독자의 선택, 또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보도록 하죠. 아바가 부릅니다. Money, Money, Money.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팁의 부활.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이 다음 달 1일부터 최저시급을 15달러 인상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 최저임금인 7.25달러의 2배가 넘는 액수인데요. 아마존은 그동안 주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10에서 13달러 수준으로 차등 지급해왔지만 연말 대목을 앞두고 일괄 인상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인상됐다는 소식은 우선 노동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임금이 올라가면 월급을 더 줘야 하는 고용주 입장으로서는 반대의 소식이겠죠. 근로자 수를 줄이거나 새로 채용을 하지 않게 되는 현상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관련 현상이 외식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식당 종업원들의 임금이 인상되면서 종업원들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팁을 주지 않기로 한 식당이 늘었고요. 동시에 음식 가격이 올라붙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의 거부 반응이 미 동북부 뉴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뉴욕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 있는 식당 주인은 봉사료를 따로 받지 않는 대신 종업원에게 급여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음식 가격을 높게 책정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장사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2월 팁을 주지 않기로 하는 노팁 정책을 버리고 관행대로 팁을 줄 수 있게 음식값을 20% 낮췄는데요. 이때부터 이 식당의 손님이 늘었던 겁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29일 이 식당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런 사례는 뉴욕에서 드물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MBA. 미국에서 4년 연속 경영학 석사과정 학생 지원자가 줄고 있습니다. 미국 경영대학원 입학위원회 GMAC가 이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미국 대학들을 대상으로 MBA 과정 지원자 수를 비교한 결과 59%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MBA 과정 지원자가 1년 전보다 늘어난 미국 대학은 32%였고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 미국 대학은 8%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대학 MBA 과정 지원자는 1년 전보다 7%가량 줄어들어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지원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진 걸로 파악됐는데요. 미국 대학 MBA 과정 4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내 지원자는 1년 전과 비교하면 1.8%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해외 지원자는 10.5%나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대학 MBA 과정에 입학하려는 외국인들이 감소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싼 학비와 졸업 후 미국 현지에서 직장을 구할 기회가 과거보다 줄어든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됐습니다. MBA 과정 지원자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주는 포트나 어드미션 측은 미국 대학 MBA 과정 지원자가 앞으로 급격히 감소할지는 판단하기 이르다면서 해외 지원자의 감소가 미국의 비자 규제와도 관련이 있는 걸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 주간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를 통해서 한반도 소식을 좀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형주 기자 이번 주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는 뭐 세계의 관심이 미국의 이 뉴욕으로 모아졌죠. 바로 유엔 총회가 열렸기 때문인데 역시 우리 독자들도 관련 소식에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예, 이번 주 가장 많이 본 뉴스는 지난 29일이었죠.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연설 내용을 보도한 함지하 기자의 기사입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북한이 중대한 선의의 조치들을 먼저 취했지만 미국의 상응한 화답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이 중대한 선의의 조치들을 먼저 취했지만 미국이 상응한 화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공동선언을 철저하게 이행하려는 북한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미북 공동성명의 이행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미국이 신뢰 조성에 치명적인 강권의 방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을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예, 리 외무상은 북한이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네, 미국이 먼저 신뢰를 조성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 주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미북 공동성명의 이행 전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 미국의 국내 정치와 관련돼 있는 문제다라고 리 외무상은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의 정치적 반대파들은 순수 정적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로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험담을 하고 있고 또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리용호 외무상이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 빠진 이유가 미국 때문이다라고 성토를 했는데요.
예.
뭐 하지만 앞서서 25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북한에 상당히 유화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하신 대로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취한 조치들을 나열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용기 또 그가 취한 조치들에 감사한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렇죠.
예. 또 많은 나라의 지지 속에 전쟁의 망령을 이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축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북한과 대하고 있다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네. 또 미국 정부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일정도 발표했죠.
예. 오는 7일 북한을 방문하고요. 또 네.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한다라는 이야기도 먼저 했습니다. 방북에 앞서선 일본을 방문하고요. 또 방북 이후에는 한국과 중국도 들릅니다.
네. 자, 폼페이오 장관의 네 번째 방북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미국과 북한의 물밑 조율에서 뭔가 진전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7월에 이 3차 방북에 이어서 이번에도 만약에 이른바 빈손 귀국을 한다면
네.
다음 달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이 될 겁니다.
네.
또 이번 방북을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을 했고 이걸 폼페이오 장관이 수락한 형식으로 이루어졌고요. 또 폼페이오 장관 이번에 북한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다. 이런 점을 국무부가 먼저 공개한 것도 조금 이런 기대를 낳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미국과 북한이 뭔가 결단을 내린다면 어떤 카드들이 제시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논의 과정을 보면요. 네. 북한은 영변 핵과 동창리 미사일 시설 폐기, 또 사찰 허용,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해체 등이 가능한 조치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의 최근 성명을 비춰볼 때는 미국이 종전선언만으로 이런 조치를 얻어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종전선언 외에 다른 뭔가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네.
예를 들면 뭐 제재 완화라든가 연락사무소 설치 이런 부분들 일각에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북한에 핵신고를 요구하고 있어요.
예, 일찌감치 미국 정부는 그런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했는데요.
네.
하지만 북한의 반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북 간의 상호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핵신고를 해도 이를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논란만 키우고 협상을 교착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북한의 주장인데요.
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새로운 카드로 제시를 하고 또 미국이 비핵화 일정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이에 대한 양측의 공감대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또 이 종전선언이 합의될 것이냐도 큰 관심거리죠.
네. 하지만 여전히 전망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헤더 노버트 국무부 대변인의 브리핑이나 또 북한 앞서서 저희들이 봤던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
네.
그리고 이어졌던 2일의 북한 관영 매체 논평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이 종전선언은 여전히 좀 불투명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실무 수준에서 좁히지 못한 입장차를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과 직접 논의한 뒤에 미북 간의 2차 정상회담에서 확정하고 또 이런 발표하는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미북 협상에서 종전선언 채택 여부가 계속 뭐 쟁점이 되는 상황인데요.
예.
자, 두 번째로 전해주실 소식도 이와 관련된 뉴스네요.
네, 독자의 선택 두 번째 기사는요. 패트릭 로튼 전 미 국무부 법률 자문관과 김영남 기자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패트릭 로튼 전 자문관은요, 과거 레이건과 클린턴 행정부에서 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의 법적 요건을 자문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전쟁 종전은 당사국의 정의를 비롯해서 매우 복잡한 법적 요건이 뒤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김영남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당사국을 정의하는 게 복잡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 노튼 전 법률 자문관의 설명에 따르면요, 한국전쟁의 경우 많은 나라가 참전을 했다는 점, 그리고 참전국의 지위가 모호하다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일단 중국이 참여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참여 그 내용과 형식을 보면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민 지원군 형태로 참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공식적으로는요. 물론 당연히 중국 당국이 중국 군부가 개입한 거겠습니다만 표면적으로는 일반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형식을 빌렸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국이 과연 전쟁 당사국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고요.
네.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17개 나라가 미국의 지휘를 받으면서 유엔 소속으로 참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이 당사국이 되는지 아니면 군대를 지휘한 미국만이 당사국인지 아니면 뭐 참전한 다른 연합국들도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역시 법적으로 조금 모호하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에 누가 사인을 해야 되는지 누가 서명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역시 풀어야 하는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더 종전 선언을 위해서는 뭐 다른 법적인 요건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노튼 전 자문관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정전 협정에 모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전 협정을 과거에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맺지 않았습니까? 그
네.
내용을 잘 살펴보면 종전선언에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도 나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예를 들면 남북한 국경 설정 문제, 그리고 누가 국경을 통제하느냐 문제, 또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과 상공의 경계는 어떻게 정하느냐 이런 문제를 거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현재 전쟁이 아닌 상황이 과연 만들어졌는지 여부라고 노튼 전 자문관은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일종의 정치적 종전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협정을 이어간다는 것은 법률가로서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네.
겁니다. 다만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어떤 사안들이 무조건 해결돼야 한다. 이런 법적 조항은 또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종전선언이 채택되면 주한미군의 지휘 문제도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상당한 관심사인데요.
네.
노튼 전 자문관은 유엔군 사령부에 주어진 비무장지대와 국경 문제 등을 다루는 권한은 남북한이 명확한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주한미군 문제는 좀 다르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네.
즉 한국은 주권국가고 그 결정에 따라서 외국 군대를 자국에 배치할 것이냐 마느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한미군은 이 정전협정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자, 독재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독재 선택 세 번째 기사도 역시 종전선언과 관련이 있네요.
예, 세 번째로 많이 본 기사는 이조은 기자가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의원들의 견해를 취재한 기사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전제 조건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 상원의 일부 의원들은 이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이 먼저 이루어져야 종전선언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 군사위원은요.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이것이 정치적 선언일지라 하더라도 비핵화에 어떤 전제 조건을 두는 격이다.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어떤 전제 조건도 없다라는 입장을 매우 분명히 해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벤 카딘 외교위원은요.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다음 행동을 취해야 하는 쪽은 북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음 단계는 종전선언이 아니라 북한이 핵시설을 신고함으로써 미국이 독립적인 사찰단을 보내고 또 핵무기 폐기를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분명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보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민주당 카딘 의원은요. 북한의 선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변화를 줄 경우에는 북한은 이를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면서 또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카디네 의원은 의회가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의회가 기대하는 것은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하는 쪽은 북한이라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외교위원도 종전선언에 앞서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선결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공화당 중진이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종전선언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가 선언돼야 된다. 역시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종전선언에 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의원은 없었을까요?
네,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제임스 인호프 군사위원장이죠.
네.
인호프 의원은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전쟁은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을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인식이었습니다.
네, 자 독재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기사도 살펴볼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에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서 뭐 북한과 시간 게임을 벌이지 않는다. 비핵화에 뭐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혹은 5개월이 걸리든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발언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안소영 기자가 취재한 기사 많이 본 뉴스 네 번째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의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I want to play the time game. I told Mike Pompeo, don't let them do that to you.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이 단기간 내 완전한 핵무기 제거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핵무기를 2년 안에 제거하라는 확고한 시간표를 북한에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지도 그리고 성취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때문에 북한과 진전을 이루고 싶어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접근법을 고려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비핵화를 진행하겠다 이런 의도로 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수호재단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의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비건 특별대표에게 북한이 줄곧 요구해온 이 단계적 그리고 행동 대 행동 원칙의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허용한 것이다 이런 설명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통해서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라는 맥스웰 선임연구원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실의 선임연구원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는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적 동시 조치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이미 기술적, 정치적 어려움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지적도 했는데요.
네네.
또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하는, 그러니까 7일로 날짜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7일 평양을 방문하는 폼페오 장관과 비건 특별대표에게 협상의 장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유연성을 발휘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자, 어쨌건 폼페오 장관이 뭐 4차 방북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면 2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또 이어질 텐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인들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네. 이번 주 많이 본 뉴스 다섯 번째는 바로 시카고 국제문제협회가 발표한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정리한 겁니다.
네.
미국인의 64%가 북한의 한국 공격 시 미국의 방어 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안소영 기자의 보도인데요. 먼저 북한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이 다소 누그러지긴 했어도 북한 핵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북한 핵을 중대 위협으로 본다라는 응답자는 59%였는데요. 지난해 75%에 비해서 크게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북핵 위협은 국제 테러리즘에 이어서 여전히 두 번째 위협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네.
같은 조사를 좀 보면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핵을 최대 위협으로 꼽은 미국인 각각 55%, 60%라고 하니까 올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거죠.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경우에 어떤 그 상응 조치로는 수교를 지목한 응답자가 가장 많던데요.
네. 미국과 북한의 국교 수립은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최종적으로 바라는 그런 상응 조치잖아요.
네.
그런데 이에 대한 찬성이 77%, 반대가 18%였습니다. 반면에 비핵화 진전에 따라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상응 조치로 꼽히는 대북 경제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지는 54%였습니다.
네. 네, 또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도 높게 나타났죠.
예, 북한이 비핵화되더라도 주한미군을 전면 철수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8%에 불과했습니다.
네.
또 훈련을 취소해야 한다는 응답자 역시 44%, 절반도 안 됐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동북아시아 영내 미국의 주요 경쟁국으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비핵화가 되더라도 이 주한미군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대북 군사 행동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네. 핵시설을 공습해야 되느냐 해야 된다라는 응답자는 37%였습니다.
네.
김정은 정권을 전복시켜야 한다는 응답자 역시 25%로 비교적 적었습니다.
네.
미국이 대북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북한의 맞대응으로 미군 또 한국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불가피하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들 많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 연일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미국인들의 감정하고는 많이 다르죠?
예.
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이 없다라는 응답이 91%였습니다.
네.
호감이 있다라는 응답은 6%, 굉장히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죠.
네.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굉장히 친밀감을 나타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인들의 인식은 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독재 선택 마지막 기사까지 살펴봤는데요. 내용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먼저 지난 29일 비핵화 의지는 있지만 일방적 비핵화는 안 된다라고 강조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유엔총회 연설 살펴 봤고요. 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종전선언, 이 법률 전문가, 그리고 한반도 문제 전문가, 그리고 또 미국 의회 정치인들의 견해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끝으로 최근 미국인들은 북한과 관련돼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보여준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봤습니다.
네, 자, 한 주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뉴스를 통해서 한반도 현안을 좀 알아봤습니다. 독자의 선택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북한 주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미국 내 북한 인권단체의 활동에 한국 내 탈북자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의 탈북자 청년들이 워싱턴을 방문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보시죠. 소설가, 외교관, 대학 교수, 북한 인권운동가, 그리고 북한 인권 변호사.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기 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20대 탈북 청년들의 꿈입니다.
왜냐면 저는 그 땅에서 저희 부모님, 아빠,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고 그 돌아간 상황에서도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일이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나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이 한반도에서 나오면 안 돼.
국제사회에 나아가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권운동가가 꿈인 제시. 가난 때문에 11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장마당과 밀수로 생계를 꾸려야 했던 14살 북한 소녀.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았기에 2011년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한국에
김일성 종합대학교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란 금혁 씨. 중학교 시절엔 DVD를 소지한 이유로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유학 시절 한국인과 외국인들을 통해 외부 세계에 눈을 뜬 것을 계기로 2012년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왔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는 금혁 씨는 민주주의와 정치학을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외교관이 되어 미래에 북한의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돈은 많죠. 돈 많은데 일단은
아버지가 중국으로 돈을 벌러 나간 후 북한 당국의 심한 감시 속에서 힘들게 살았던 탈북 여성 노을 씨는 학교를 그만두고 술을 만들어 내다 팔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탈북해 한국에서 문헌정보, 문예창작을 공부한 노을 씨는 작가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노을 씨는 자신이 쓴 글로 향후 북한과 한국이 소통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면서 놀랐던 게
북한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은 일용 씨는 북한에서부터 주체 사상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서 들려오는 자유의 소리를 라디오로 들었습니다.
친은 않겠지만은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탈북 청년 중 유일하게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찰스 류 씨는 가족들에 의해 외부 정보에 일찌감치 노출됐고 장마당을 통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14살에 첫 탈북을 시도했고 북송된 후 집결소에서 고된 노동을 했는데요. 재탈북해 2012년 미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류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 서부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컴퓨터 관련 공부를 했는데요. 올해부터 미국 내 대북 인권단체 링크와 함께 국제사회를 무대로 인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전혀 다른 배경에서 살다 온 탈북 청년들. 이들은 지금 이 시각 미국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북한 정권처럼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목소리입니다. 각자의 꿈을 찾아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입니다. 미서부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본부를 둔 대북인권단체 링크가 올해 처음 진행하는 2018 Advocacy Fellows AF 프로그램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링크는 지난 2004년 출범 후 지금까지 900여 명의 탈북 난민을 구출했고 이들의 탈북 후 정착과 자기개발 협력사업과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 관련 뉴스가 쏟아지는 현 시점에서 정치 안보의 시각이 아닌 사람이 중심에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AF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이 단체는 탈북자 5명을 1대1 면접 심사만을 통해 선정했는데요. 이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이를 효과적으로 세상에 알리는 방법을 교육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 소통 방식을 배우고 기술적인 자문도 받는데요. 각종 학술회를 통해 다양한 견문을 쌓고 무엇보다 탈북자로서 북한 인권에 대해 전문적인 정보를 얻고 활동 방향 등 현 상황을 배경으로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미국에서 3개월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북한 인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11월 26일까지 90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 가운데 2주 일정의 미 동부 방문은 북한 인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미 국무부 그리고 띵크탱크를 비롯해 대북인권단체들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난 3일 미 국무부 인권 프로그램 인권 영웅들에 출연한 3명의 탈북자들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When people think about North Korea, they just think about nuclear bomb and then the local man.
앞선 지난 29일엔 워싱턴 DC의 관광지 중 하나인 인권 관련 박물관을 돌아보는 일정을 가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 정권의 인종 학살 자료를 모아놓은 유대인 학살 박물관 홀로코스트와 미국의 흑인에 대한 각종 역사 자료 등을 전시한 흑인 역사 박물관입니다. 탈북자 청년 연구원들은 두 박물관에 대한 소감을 풀어놨는데요.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노을 씨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돌아보며 이런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선동이 되는지, 왜 선동이 되는지라는 질문이 하나 들었었고 그리고 인간이 악해질 수 있는 그 끝은 어디인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고 어떤 게 동기부여가 돼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은 아직 그 안에서는 찾을 수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인간이라.
일용 씨는 박물관의 전시물은 과거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이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 홀로코스트 같은 일이 북한에서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고,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정권에 의해서 몇백만 명이 굶어 죽고 처형당하고 지금도 거의 뭐 아우슈비츠 같은 정치용수용소가 거의 똑같은 상황이죠. 그냥 사람들이 계속 죽고 있고. 그렇지만 이 홀로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해결이 됐고 지금 노력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이제 해주려고 하고 사과도 하고 마무리가 되고 있지만 지금 북한에서는 그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룡 씨는 북한에서의 장애인의 인권, 아이들의 인권, 굶주림 등이 개인의 잘못이 아닌 정권 때문이라며 나치 정권 아래 유대인의 상황이 현재 북한 주민의 상황과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룡 씨는 안타까운 건 피해자인 북한 주민과 가해자인 북한의 김씨 정권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대중의 현재 시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찰스 류 씨는 또 다른 경험을 말했습니다.
제가 들어갔다가 그냥 급하게 나온 이유가 그 거기에 그 벙크베드가 있었어요. 저는 정치범수용소까지는 안 가봤지만 제가 그 집결소라고 그 청진도 집결소라고 들어갔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갔었을 때 이제 그 침대가 생각났어요. 왜냐면은 그 이관생들이라고 이제 그 언성 단련대에서 이관생들이라고 그 침대를 줘가지고 거기다 밥을 안 먹여요. 이관생들 밥 먹이면은 달아난다고. 그래가지고 그 벙크베드 보고 나니까 그 생각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청년 연구원들은 흑인 박물관을 돌며 미국 내 흑인들이 겪었던 아픔의 역사와 흑인들이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어려움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침부터 해지 무렵까지 박물관을 꼼꼼히 살피고 워싱턴 DC 시내를 돌아본 탈북 청년들은 2시간이 넘게 자전거를 타기도 했습니다.
처음 타는 거예요.
화이팅! 90일간의 일정이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탈북 청년들은 어느새 달라진 자신들을 발견한 듯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글을 쓰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고향에서 지냈던 나의 모습들이나 그 상황들을 다 다시 되돌리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한국에서 계속 도전은 했어요. 글을 쓰려고 했는데 이게 쓰다 보면 뭔가 슬픈 기억이 한번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우느라고 이어 못 나갔던 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이겨내고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도움이 좀 많이 됐었어요. 울면서라도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그게 도움이 되어서 프롬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가능하다면 책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제 목표인 거죠.
외교관이 꾸민 금혁 씨는 지금까지 자신은 우물 안에 개구리였다고 말합니다.
또 논리가 있고 근데 미국에 와서 또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 혹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과 만나서 생각을 교류하면서 아, 내가 가졌던 어떤 식견이나 그런 경험이 얼마나 우물 안에 개구리였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은 정말 세상 밖으로 나가서 더 넓은 세상을 봐야 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동영상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세계 청년들에게 알리고 있는 찰스 씨는 더 활발하고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더 많은 경험을 쌓길 원합니다.
저는 저의 목적은 저의 스토리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아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아 북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구나. 북한 사람들이 다들 브레인워시가 되지 않고 다들 이상하지 않고 다들 이게 아 이제 일반화 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하고 일반화를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네, 그게 제 바람이에요.
미국에서 북한 인권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제시 씨는 한 달 동안 그 꿈이 확고해졌다고 말합니다.
큰 것을 위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더 큰 일을 하려면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으로 와야 되겠다. 그냥 북한의 자주민 정책이나 그런 것에서 임팩트 있는 거는 한국이 아닌 미국이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네, 그게 확실히 섰던 것 같아요. 그 사람 내 자유를 찾고 찾았음에도 그거를 그게 내 자유인지 알고 그것을 값지게 살아가는 또 사람들을 잘 사회 정착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런 일을 같이 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링크든 뭐 어느 국제사회 국제기관이든 기업이든 지간에 나의 철학과 맞을 수만 있다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링크 측은 연구원들이 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며 일정이 끝나면 추가 요구사항은 없지만 각자의 선택에 따라 단체와 연계 활동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네, 뉴스 풍경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1861년 3월 말 링컨 대통령은 내각 회의를 소집하고요. 썸터 요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국방장관께서는 해상으로 썸터 요새에 병력과 보급품을 보낼 준비를 하십시오.
1861년 4월 10일 미국 남부연합의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은 찰스턴에 있는 남부군 사령관에게 결정서를 보냈습니다.
섬토 요새에 항복을 받아내시오. 만약 끝까지를 거부할 경우 섬토 요새를 파괴하시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6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시대.
1861년 4월 12일 새벽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남북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제1탄이 발사됐습니다. 합중국 요새인 썸터 요새 상공에 박격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결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미 합중국은 둘로 갈라져서 서로에게 총을 겨누게 됐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굶주림 때문에라도 스스로 물러날 줄 알았더니 물러나긴커녕 오히려 링컨 대통령이 섬토 요새에 식량 보급선을 보내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섰으니 전쟁이 시작될 수밖에요. 링컨 대통령의 결정은 합중국 연방을 탈퇴하고 남부연합국가를 이룬 걸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니까요.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이 이끄는 남부연합과 미합중국 가운데 과연 역사는 어느 쪽을 승리자로 기억하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게 될지 두렵습니다.
남부연합의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은 보급 식량이 도착하기 전에 섬토 요새를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격은 섬터 항구를 사이에 두고 요새 건너편에 있는 존슨 요새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발사 명령이 전해졌을 때 버지니아 출신의 로저 프라이어 하원 의원은 존슨 요새에서 사령관과 함께 있었습니다.
로저 프라이어 의원님, 참으로 적절한 시기에 저희 요새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섬토 요새에 대한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프라이어 의원께 합중국에 대한 공격을 알리는 영광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전쟁을 시작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섬토 요새에서 지휘관인 로버트 앤더슨 소령과 병사들은 남부군의 포대에 즉각적으로 대응사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섬토 요새에서 가장 강력한 대포들은 당장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포들은 대부분 요새 위쪽에 있어서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적들에게 다 노출돼 있었고 큰 병력 손실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강력한 대포들은 당장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남부군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작은 대포를 사용해 공격에 대응했습니다.
연방정부군의 공격은 남부군에게 그다지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포탄이 쏟아졌고요. 섬토 요새 하늘에는 연기가 구름처럼 치솟았습니다. 이 연기는 찰스턴항 몇 마일 밖에 있던 합중국 해군 함정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함정에는 섬토 요새의 병사들을 위한 보급 식량이 실려 있었고요. 지원군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북은 포대가 항내로 진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합중국 함정은 항구로 들어올 수도 없었고 앤더슨 소령을 도울 수도 없었습니다. 남북은 포대는 항내로 진입하려는 선박은 무조건 격파시킬 듯한 기세였습니다.
합중국 함정을 이끄는 해군사령관 구스타부스 팍스 대령은 작은 선박에 병사들을 실어 섬토 요새로 나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세서 작은 배를 사용할 수가 없었고 바다가 잔잔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부군의 포격은 밤새 계속됐고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섬토 요새의 불길은 점점 높아져갔고 병사들이 대포를 발사하는 방 안에까지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누군가 작은 배를 타고 요새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텍사스주 출신의 합중국 상원의원으로 지금은 남부군 장교가 된 루이스 위그펄이었습니다. 위거펄은 썸토 요새의 앤더슨 소령에게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피에르 뷰리가드 장군의 뜻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지금 그대들은 저항을 끝내야 할 때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불길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용감하게 합중국 국기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역부족이란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걸 받아들이고 철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병사들은 화력이 우세한 적과 맞서 끝까지 잘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투를 중지할 준비가 됐습니다. 나와 내 병사들이 명예롭게 후퇴할 수 있게 보장해 준다면 항복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앤더슨 소령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합중국의 길을 내리면 우리도 사격을 중지하겠습니다.
섬토 유세에서 합중국기가 내려졌습니다. 이어서 항복을 알리는 백기가 올라갔습니다. 섬토 요새의 전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1861년 4월 12일 새벽에 시작돼서 33시간 동안 계속됐던 이 전투에서 무려 4,000발의 포탄이 섬토 요새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투로 인한 양측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섬터 요새에서의 앤더슨 소령의 항복 소식은 4월 13일 토요일 늦게 워싱턴에 전해졌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과 강료들은 회의를 소집하고 선전포고문을 작성했습니다.
남부 7개 주를 강력한 군대가 장악했습니다. 이 군대는 너무 강해서 법원이나 경찰의 힘만으로는 저지할 수가 없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끝곡으로 그린데이가 부릅니다.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들어보시죠. Seven years has gone so fast.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Stars drenched in my pain again, becoming who we are. As my memory rests, but never forgets what I lost.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가 방송됩니다.